처음 미국의 리버티에서 유학을 시작했는데 같이 온 동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목사님은 그 다음에 서든 베티스트에서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THM 과정을 좀 했었고 지금 이제 컨코니아 이어러시카 세미너리라고 해서 미션 쪽으로 박사학위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하고 나이 차이가 한 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만학 가운데 인자라고 둘 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됐고요. 어제 켄터키 루이스빌이가 루이빌에서 한 8시간 이상을 한 10시간 걸리셨죠, 그죠? 네, 차를 몰고 오셔서 어제 저녁에 우리 뉴스 리트리 있는 가운데 저녁 집회를 같이 인도해 주셨고 또 요셉의 세대를 세우리라 요셉의 무리를 세우리라 네, 뭐 그런 겁니다. 세우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같이 참여했던 모든 분들과 함께 참 좋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어제는 컨디션이 약간 떨어져서 그 정도라고 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셨으니까 말씀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 나올 때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선포가 있을 때 같이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승원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부터 제가 하면 자꾸 빠지더라고요. 제가 너무 키가 커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제가 작은 겁니다.
이거를 뚫고 들어갈 수도 없고, 아니면 뭐 제가 앞에 나가서 설거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그 룸빌에서 10시간 가까이 차를 타고 와서 아이들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눴어요. 한 시간 이상을 말씀 나눈 것 같은데 어제 그래서 제 개인적인 그런 삶을 좀 많이 나눴어요. 제가 어떻게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으며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셨고 그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나누면서 저의 소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또 제가 얘기를 하면 여기 지금 뭐 거의 대부분 분들은 제가 얼굴을 잘 모르겠는데 처음 뵙잖아요. 아까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어제 저를 보셨던 분들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던 분들은 아 목사님 아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반겨주시고 그러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러잖아요. 당연한 거죠. 모르니까. 그렇죠? 그게 참 이렇게 우리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게 관계예요. 관계. 관계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어떤 그 사람의 그 배경을 알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이런 그 사람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사람과 친밀함을 느끼고 그렇지만 처음 보면 우리는 그 사람하고 알고 싶어도 친밀해지고 싶어도 일정한 거리감을 느끼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렇죠? 오늘 설교 말씀은 특별히 어제는 큰 한 단어로 어제의 말씀을 은혜라고 하는 우리 어제 찬양 오전에도 그런 찬양을 들었는데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오늘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근데 제가 좀 말이 많습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11시 35분 정도 되는데 제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시간이 더 걸릴 거고 그냥 스킵하면서 천천히 그냥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보복되는 거는 지금 우리 이제 우리 설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좀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특별히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지 제가 설교 준비는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준비 다 하고 슬라이드도 다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항상 뭐 우리 영목사님도 그러시겠지만 저희들이 설교를 다 준비를 해도 그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함께서 특별히 집중하고 말씀하기 원하시는 부분들을 느껴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예, 그래서 좀 더 버벅대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 오늘 읽은 본문처럼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벽 아래 이게 지금 좌초될 위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앵그리, 엄청 분노하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시겠다. 디스트로이 진멸하시겠다고까지 이 33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성경 말씀은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저의 삶에 어떤 큰 전환점을 만들어준 그런 말씀의 계기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32장과 33장과 34장 말씀을 거쳐서 이렇게 살펴볼 텐데 32장에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나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대신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너희를 인도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며 우리가 지금 예배하듯이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슬픈 출애굽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가장 슬픈 장면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33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해 가시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장을 넘어가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특별히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저는 이 34장은 부흥의 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슬라이드가 좀 되나요? 예. 하나님께서 이 32장, 33장, 34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생기는 그런 관계의 위기 그리고 그간 원인들은 무엇인지 과정들은 어떻게 한 건지 그것들을 여러분이랑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위기를 관계의 위기를 어떻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루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배우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설교 전체의 맥락이에요. 네, 그 다음 플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이게 오스카 탐슨이라고 하는 분은 돌아가셨어요. 1980년대, 70, 80년대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이셨는데 이분의 책이 한국에는 관계중심전도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여기 제목 전제가 길어가지고 이런 내용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분은 참 이렇게 그 관계를 참 잘 하셨어요. 관계를 통해서 어떤 능력 전도, 뭐 치유 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우리 그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그 전도를 하시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 주변의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도를 이루어가시는지 하나님의 복음을 성취해 가시는지 복음의 확장을 성취해 가시는지 복음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집중해서 다루고 있는 주제인데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가치를 두고 있는 단어가 관계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분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사랑보다 사랑이라는 단어보다도 어쩌면 관계라는 그 단어가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단어다라고 이분은 그렇게 정의를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요. 예. 또 넘겨주시죠. 갑자기 웬 강아지가 나오나. 근데 저희가 오늘 이제 우리 교회를 방문하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앞에 지금 저 우리 목사님 집 앞에 차를 파킹했는데 그 차 안에 있어요. 이 강아지는 너무 잘생겼죠. 꼭 모델 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막 강아지 데리고 나가면 사람들 보면서 와 이쁘다. 또 막 와가지고 막 만져봐도 되냐 그러는데 5살 됐어요. 사이베리언 허스키? 허스키인데 5살 됐어요. 남자아이인데 그 사진 속을 보면 참 멋있고 얼마나 이 위엄과 당당함과 이런 모습을 항상 보면 막 저도 막 기뻐요. 좋고 그래서 막 간식도 막 비싼 거 막 소고기, 돼지고기 막 닭, 닭 이런 거 사다가 먹여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제가 지금 팬티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건데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입던 팬티를 저희가 외출을 하고 갔다 오면 얘가 온 집안을 쑥대 붙어내는 거야. 심지어는 안방 문을 어떻게 코로 열고 들어가서 뭐 애들 방 코로 들어가서 막 온 집안 막 비닐 다 찢어버리고 저 이런 모습을 보면은 딱 들어오자마자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오자마자 이제 어떻게 해요? 뚜껑이? 소리 지르면 방에서 이렇게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다 알아요. 이거 나온다고요. 이렇게 하면 관계가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을 때 그 자기의 말과 말은 아니죠. 행동으로 인하여 주인이 받게 되는 그 스트레스와 그 열받음과 상처들이 전혀 헤아리지 않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우리 레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근데 우리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32장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너무 슬프죠? 제가 여기에 지금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신명기 3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나와있네요. 예.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But if your heart might turn away and you might not listen, you might be tempted bow down to other gods. 근데 여러분들 이 단순한 한 절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전체의 삶을 대변한 것만으로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요. 혹시 다음 슬라이드 있나요? 예, 그 다음 슬라이드. 아, 그 전이요? 예. 아까 그 구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통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를 보니까 쉽습니다. 그들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거부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사랑하기를 그만둘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치는 그 순간 그 다음에 너희들의 삶에는 있을 수 없게 됩니다. 불순종의 삶에 목소리가 다르게 될 것이다. 그 세 번째 단계가 어떻게 넘어갑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을 너희들이 섬기게 될 것이고 우상을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불순종, disobedience와 idolatry, 우상숭배, idol,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데 나쁜 열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열매가 나타날 건데 그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기 이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난다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그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해리 블랙바이 목사님은 침례교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분이에요.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어요만 몇백 개의 교회를 개척 선교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개척하신 선교사님인데 그분께서 그 Fresh Encounter라고 한국에서는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 이런 책으로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글 책을 집에 갖고 있는데 그냥 제가 한글 그 문장을 보고 영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이분이 한 영어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의미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Departure from God has nothing to do with any activities. It has to do with your mind radically shifting from God. Departure from God goes through a certain process. It starts with your heart turning away from God. 이분도 똑같은 그 책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먼저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주목을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외부적인 활동, activity,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과 무관하다라고 관련이 없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성가대원들한테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하나님 사랑하세요? 제가 여기 어떤 분한테도 누구에게든 하나님 사랑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다 사랑한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거를 한번 이 시간에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대학교 4학년 때 처음부터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출석하게 된 교회가 한국에 뭐 고신하면 아주 뭐 보수적인 교단이잖아요. 고신에서도 더 보수적인 그런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rules, 목록들이 있었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어떤 그런 리스트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12조 축도에 대한 그리고 새벽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뭐 새벽 예배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적인 예배는 빠지면 안 돼요. 새벽 예배를 빠지면 안 되고 수요예배, 금요 철야예배, 토요일 청년부 예배, 주일 예배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담배 피면 안 돼요. 술 마시면 안 돼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리스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하면 교회에서는 아, 저 친구 신앙 생각도 하네.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청년이네. 이런 어떤 인식과 생각들을 가지고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예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갔는데 그런 어떤 교회의 전통들을 제가 습득하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제 아내가 장봉도라고 하는 그 섬에서 영종교에서 한 40분에서 1시간 배 타고 들어가는 장봉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특수교육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했는데 저와 결혼을 한 이후에 저는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서울에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신혼집이 있었죠. 아내는 주말마다 장봉도란 섬에서 영종도 배 타고 나와서 영종도에서 월미도에 나와서 월미도에서 버스나 버스를 타고 지하철까지 와서 지하철에서 또 지하철을 타고 서울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4시간이 걸려요. 4-5시간이 걸려요. 섬에서 나가서. 그럼 4시간, 5시간이 걸려서 집에 오잖아요. 토요일날 좀 오후 늦게 도착하죠. 오후 늦게 도착하면 저는 서울에 그 당시에 삼각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산기도를 했어요. 토요일마다. 청년들이랑 같이. 그럼 아내를 데리고 기도해야지. 아내를 데리고 가서 삼각산에서 또 주님 앞에서 쭉 기도를 하고 내려가요. 그럼 밤 한 12시간. 그럼 자요. 그럼 새벽 주일 아침에 또 새벽 예배를 가요. 새벽 예배를 아내를 깨워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내가. 아, 조금만 더 내가. 아, 30분만 더. 근데 아내가 그렇게 나중에는 만삭이 되어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내를 침대에서 양발을 잡고 끄집어 내려서 현관문 앞까지 가서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끌고 가서 예배를 드리면 아내는 목사님이 막 강의해서 열심히 설명을 설명하고 감히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되는데 졸고 있어. 그럼 또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오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펼쳐드릴 수가 있냐. 그리고 주일날에는 돈을 매매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날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음식도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식사 준비를 다 해놓고 주일날은 돈 매매를 못해요.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한 번은 그걸 결혼해서 뭐 결혼 초니까 몰라서 주인 아줌마니까 이제 주말에 오니까 수도세 전기세 받으려고 내려왔다가 아내가 네 돈을 줬는데 주일날 가면 돈을 써? 그래서 제가 엄청 고되게 야단을 주고 있어요. 제가 경희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했는데 졸업한 이후에 부천 세종병원에 흉부외과에서 심장 전문 간호사로 일을 했었어요.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수술을 하다가 예배 시간이 딱 되면 과장님 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글로브 벗고 옷 벗고 그러면 저를 대신해서 간사님이 들어가요. 그 병원에 들어갈 때 제가 조건을 그렇게 면접을 하면서 조건을 그렇게 했어요. 저는 병원에서 24시간 평일에 근무하라고 근무하겠습니다. 다 할게요. 근데 모든 공적인 예배는 제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해서 오케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제가 얘가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예배를 다 빠짐없이 이렇게 그래서 그 스크럽 다 벗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서울에 있는 교회에 출석을 하면 청년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삶을 나누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 안에 얼마나 그런 영적인 우월감이 자리했는지 저는 그 당시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이 뭔지를 아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몇 가지 규율도 예를 들면 그런 것들. 11조요? 한 분도 저는 빠져본 적이 없어요. 병원 다니면서 그 당시엔 캐시를 줬는데 월급 딱 받아가지고 집에 가는데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월급 봉투 받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니까 내가 쓸 수 없다 생각을 해서 그 창구에 가가지고 그 오피서한테 내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월급 받아서 돈은 있는데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쓸 수가 없으니까 좀 티켓을 하나 무료 티켓을 주실 수 있어요. 완전 표정이 또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무료 티켓을 또 주더라고요.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돈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이러면서 그냥 무료 티켓을 딱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거 하고 좀 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첫 번째 월급 첫 달 하나님 헌금 다 드릴게요. 결혼할 때도 결혼 예금 결혼식 하면서 결혼식 치는 거 저 같은 경우 이제 직장 생활 했으니까 저희들이 버는 돈으로 결혼 준비 그래서 저희들이 다 했어. 양가에 어른들한테 돈 하나도 안 빌리고 저희들이 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돈이 600만 원인가 800만 원이 남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처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감정을 시작하니까 이 물질 하나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다 하고 저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생각했어요. 그렇게 자부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과장되지 않아요. 제 아내가 다 아니까요. 아내가 같이 섬에서 직장생활을 했는데 교회 무슨 공사한다고 그러면 젊은 직원들이 막 30~40명이 나가서 막 노가다를 같이 해요. 하다가도 수요일 날 예배 탁 시간 되면 저는 삽딱 먹고 원장님 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 저요 뭐야 저거 그거 다 기독교인들인데 나도 예배 드리고 나 혼자 삽놓고 가서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고 저 혼자 앉아있어요. 다른 직원들은 다 나가서 지금 노가다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런 걸 저의 그런 신앙생활을 다 봤으니까 그러니까 소위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몇 가지 규례와 규칙과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될 삶의 그런 규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지키는 것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시했다고. 그러니까 나만큼 헌신하고 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저는 성경을 일주일에 한독씩 했어요. 밥만 먹고 성경만 읽었다니까요. 예수님 만나고 가서.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구약 성경의 사울하고 신약 성경의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저는 그 앞에 사울과 뒤에 사울이 같은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전혀 한 장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저는 밥도 안 먹고 진짜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성경을 읽고 일주일에 그러니까 한 독씩 성경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런 외부적인 활동,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그런 활동과 헌신의 그런 양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그런 신앙에 빠질 수가 있다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신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거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허락하시고 주셨는데 율법주의는 뭐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거라니까요. 근데 율법주의는 악한 거잖아요. 이거는 사단에게서부터 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부터 온 거잖아요. 율법주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 외에 어떤 조건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계신 그 보좌 앞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서는 거죠. 그런데 율법주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그 어떤 헌신과 희생을 의지하여 나의 행동을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을 헌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활동들을 주님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위해서 선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위해서 성가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그런 종교적인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의지하여. 자기가 의가 뭡니까? 자기 의가 어디서 와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했다고 하는 그런 행위들.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보면 이 시대에 통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당시에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무수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예배했는지, 예물을 드렸는지 보세요. 제가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정말 너무너무나 많은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예배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6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공유하기 선지 시대 때는 사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그 마지막 때인데 이들은 그걸 전혀 몰랐어요. 정말 전혀 몰랐다니까. 하나님의 그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서 경고하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로 쓰기 위하여 뭐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쉐바라고 하는 곳까지 가고 먼 땅, 디스턴 랜드라고 제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을 뭐 어떤 성경 신학자들은 뭐 이집트다, 아프리카다 얘기를 하지만 anyway 그 당시에 교통수단도 없는 그들이 나타를 타든 뭘 타든 다른 이방 나라까지 가가지고 이집트도 좋아요, 뭐 아프리카도 좋아요, 몇 날 며칠 뭐 왔다 갔다 하려면 뭐 보름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 위험한 그런 상황들을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이방 나라에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그 제물들을 위한 그들이 그걸 구입을 해가지고 온다니까요. 향료들을 사가지고 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향료들을 사가지고 왜? 여호와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고 쓰겠다고. 그들은 나름대로 그러한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와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며 그들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경고하시는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과 15장에 보면 같이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시대의 그 20장 1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죠. 저것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니 종교적인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의식과 헌신과 희생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들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 마음에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저는 이게 저는 제 개인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큰 어떤 계시의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지서들을 보면 호사에서도 보면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뭐라 긍휼이 뭐냐면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그런 본질적인 것을 다루고 있죠. 하여튼 자 그래서 네, 뭐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까 저처럼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이야기하니까 학급 교회에서 일정하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어떤 일정한 규례와 규칙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뭐 요한복음 전체적인 맥락을 봐도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시면 캐치하실 거예요. 뭐 요한복음 5장이라든가 6장 말씀을 보시면 아주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넘어가죠. 네, 넘어가죠. 네, 넘어가죠. 예, 다 같은 말입니다. 넘어가죠. 예. 그래서 아까 또 다시 돌아가서 그 신명기 3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면 그 떠난 삶의 열매가 이런 불순종과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32장 넘어가 볼까요? 32장 그 전에요. 보니까 어떻게 할까? 32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When the people saw Moses was so young, coming down from the mountain. They gathered around Aaron and said, Come, make us gods who will go before us. As for this fellow Moses who brought out of Egypt, we don't know what happened to him. He too, but they handed him and made it on high, cast in the shadow of Canaan. 다른 성경에 보면 이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아, 그 다음 장도 넘어오세요. 보니까 뭐라 그래요? Turn from the way.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단둘이 대면하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산 밑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예배하고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 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They turned from the way. 뭐예요? 불순종.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떠났다라고 해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 언약 프라미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내시면서 그 언약서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낭독해요. 낭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듣고서 하나님 모세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맹세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우리가 오베이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서약을 해요. 근데 그 서약한 것을 32장에 가면 헌신짝쪽 버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난다. 이거는 그제 삶의 열매. 넘어가 볼까요? 예,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 분노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I will not go with you.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나의 은혜를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나의 은혜를 부지 않겠다. 뭐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 밖에 있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거쳤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내 앞에서 나의 이름으로 아무리 예비할지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 예배 가운데 회전 가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지 않고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오늘날 우리 많은 한국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것이 어떠한 삶인지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그냥 우리 오늘 대표교도 하시는 분처럼 말씀을 기도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다음으로 가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습니까? 분노하세요. 나 열받았다. 나 지금 너희들 때문에 엄청 열받았거든. 그래서 나 너희들이랑 같이 안 갈 거야. 그리고 이제 너희들을 디스토리, 싹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쵸? 같이 가지 않겠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여기서부터 본론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두를 장황하게 하냐면요. 제가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분들이랑 얘기해보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사실 많이 왜곡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전통적인 그런 관점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까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처럼 어떤 그런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고 계신 분도 있어요.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종교적인 헌신을 자랑삼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우월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하면 못하면 하나님 앞에 죄책감 받아요. 자기가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있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처럼 살지 않으면 지적하면서 저 집사, 저 형제, 저 자매 왜 저렇게 살아요? 겉으로 입술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에서는 영적인 우울감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못하지? 답답해하면서 정죄한다고요. 비판한다고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저 형제,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목회자, 저 형제 자매를 위하여 똑같이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보게 되면 그 형제와 자매가 어떠한 삶을 살든 나는 그 사람을 긍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돼요. 제가 예레미야 13장, 1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13장 17절과 14장 17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에 이사 시대에 완전히 그냥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면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비방하고 너희를 뽑아봐라. 안 그러면 뒤진다 이놈들아. 낭떠러지다 한 발짝만 가면 니들 죽어. 이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돌아와 내게 돌아오라고 막 그러면서 화를 막 내신다고요. 근데 저는 예전에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무슨 화나신 분처럼 그냥 우그락불그락 하신 분처럼 그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제가 예레미야 13장 17절 14장 17절 말씀을 읽는데 제가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 죄 가운데 빠져서 창녀처럼 자기의 몸을 팔면서 그 몸을 팔아서 자기의 삶을 꾸려가는 그런 거리의 여자 창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 창기와 같은 프라스티튜트라고 하면서 그 창기와의 그 삶에 비유하면서 저들이 내 앞에 저렇게 가늠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노하시는데 그 성경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들이 내게 돌아오도록 내가 밤낮으로 티를 돌아 밤낮으로 내가 저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내가 눈물을 흘리며 저들이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바란다라고 그 말씀이 나와요. 제가 거기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육한다고 하면서
저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위치에 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합리화하면서 저들의 삶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정작 제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가운데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회복되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제가 얼마나 그런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내 알량한 종교적인 헌신으로 기준을 삼아서 거기에 미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지 얼마나 부끄러우고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면서 아내한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루 종일 그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도록.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나눈 그 형제 자매에 대해서 그런 사랑 없는 말을 하며 행동을 하며 판단을 하며 거룩하게 우리는 겉으로는 의로운 포장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겉모습이 아닌 내 중심을 바라보시고 내가 사람들을 어떠한 관점과 눈으로 바라보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지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근데 이런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읽은 본문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런데 나의 임재가 My presence 나의 임재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는 않을 거지만 그런데 내가 너희들 앞서 천사들을 보낼게. 그리고 너희들한테 그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들한테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 나고 애굽에서 그렇게 개고생을 했는데 400년 동안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신대. 할렐루야. 단 나의 인재는 I will not go with you. 하지만 나는 너희가 가지 않을 거야.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자 예를 들어보죠. 저한테 하나님께서 야 승원아 너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한테 10만 명 되는 큰 교회를 죽여. 너가 설교하면 다 뒤집어질 거야. 사람들 가슴이 찢어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너가 치유를 선포하면 안덩어리가 뚝뚝 떨어져 나가고 안진병이 일어서나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막 걸을 거고 그런 너에게 모든 능력과 너가 원하는 그런 성공과 그런 걸 다 줄게.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아벨 나는 그렇지만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보세요. 33장 7절 13절 15절 18절 제가 한글을 만들어 놓고서 안 가져와가지고 영어도 못하는데 자꾸 제가 영어를 읽어야 돼가지고 Now Moses used to take a tent and set it up far outside the camp. He called it the tent of anyone who was seeking the Lord's will used to go outside the camp to the tent of me. If you really are pleased with me, show me your 13절에서 show me your ways so that I can know you and that you will continue to be pleased with me. Remember, this nation is your people.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너의 백성이래요. My people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순화적 표현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의 백성. And Moses said to him, If your presence is not going with us,
who make us meet, and Moses, grace, and mercy.
모세는 하나님의 적과꿀의 약속의 땅, 적과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어. 하지만 나의 인재가 너와, 나는 너와 같이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 장막 외에 하나님의 제사드린 장막 외에 따로 텐트를 했죠. 회막이라고 해서 더 텐트 오브 미리는 따로 아웃사이드 캠프. 그러니까 로이드존스 목사님 붕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아웃사이드 캠프. 오염된 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잃어버리진 그 진에서부터 나와서 그 회막을 따로 지어서 거서 뭘 구해요? Seeking the Lord,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오염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백성들의 캠프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고 구하여 나아가죠. 그런데 모세의 기도는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것이 저의 평생의 저 개인적인 기도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기뻐하시니 하나님의 길을 여기 보이시옵소서. 제가 여기 찾진 않겠지만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3편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냥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웨이, 로드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하나님의 길을 보이냐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를 모세에게 보여주셨다고. 하지만 똑같은 광야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피로를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요. 홍해를 넘어왔어요. 미리한 그 모세의 누나가 깽가를 치면서 할렐루야 좋아요 기뻐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을 주셨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먹을 것이 물이 마르니까 목 마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낫겠다. 아, 원망 불평해요. 200만 명이 되는 대략 수상에서 그런 정도 사람들이 막 금식하면 하나님한테 죽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 중에서 반성을 가지고 눈을 주시고 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애굽에서 마늘을 먹고 고기를 먹고 야채를 먹었을 때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서 차라리 노예를 사는 게 낫겠다 한다 하나님께서 또 맥주하게 주시잖아요. 그랬더니 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계속 그래요. 하나님 놀라운 행사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그들은 관심도 없었다고요. 그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의 피로를 채우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여기서 우상을 섬겼잖아요. 32장에서 다른 번역에 보면은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For themselves. 그들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자라고 아론에게 요구한다고 그렇게 다른 번역에 그렇게 나와요. For themselves. For ourselves.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고 화제를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요. 예배를 드린다고. 근데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고 for themselves, for ourselves.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배 드리고 있는 그들을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모세 하나님의 이게 모세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아요. 꽉 막혔어요. 하나님의 인재도 없어요. 하나님의 내가 다 거쳤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제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어제 영목사님하고 오늘 아침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성도들이 모세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 모세는 여기서 단순히 어떤 그 능력, 뭐 은사 이런 거를 지금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단순히 성경을 66권을 딸딸딸 외워가지고 창세기 1장 6절부터 요한계시록에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저 인포메이션 지식이 아니라 연목사님도 어제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셨지만 야고보에서 보면은 사단도 그렇게 알고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고 믿고 떤다 그러잖아요. 이런 지식적인 정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지식적인 알미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제자 공부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믿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저를 모르니까 저보고 제가 10억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빌려줄 수 있습니까? 저를 모르는데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 저의 삶을 모르는데 인격적으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제가 돈을 10억 달라고 그러면 줄 수 있냐고요. 못 주잖아요. 그 신뢰관계 믿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냐고요.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뭘 믿는데요 대체? 나를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하잖아요. Then you will continue to be pleased. 이게 뭔 얘기입니까? 모세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사람들의 평가를 개의치 하지 않았어요. 그 앞, 보면은, 모세는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너가 옳다라고 하는 You are right! 너가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평가와 인정이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보다 더 우선시 됐다고요. 하나님의 신임을 받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평가를 높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목말라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신임과 인정과 평가를 받기를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If your presence is not going to be don't make us displeased. 여러분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여기 구절을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part of something이 아니에요. Everything이에요.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그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 불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자기와 함께 동행하는 것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더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하여 만족하면 된다. 그 하나님의 향한 열망과 열정을 느끼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something이 아니고 everything 자기의 모든 것으로 그 하나님을 사기를 열망하며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이 되기를 열망하는 그의 기도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 저는 오늘 기도 들으면서 집사님께서 하신 기도가 오늘 설교 다 요약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신앙을 양다리를 걸쳐놓고 살면서 필요에 따라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실제로. 근데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해요. 근데 누가 합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관점으로 말하고 행동하는지 다 안다고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여기서 히든크 감독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뭔가 아니다. 그럼 더 뭐, 어떻게 더 나아갑니까? 18절에 그리스 랜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열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34장에 보면 이게 부흥장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내 얼굴을 보면 넌 죽어. 내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죽어. 그쯤 내가 너의 뒷모습을 보여줄게 하면서 반석팀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영광 가운데 지나가시죠. 모세를 지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The Lord, you go by. My presence, you go. 이거 14절 말씀하시고 그 다음 뭐죠? 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4장 5장에서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세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지금 모세 이 출애굽기 34장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모세가 그때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글로 인포메이션을 난리지로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만 이 당시에 이 모세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인자하심이 어떤지를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 어떤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들 에즈베리 부흥 대학교 부흥 아시죠? 그 저희들은 켄터키에 살았기 때문에 그 한 시간 정도 떨어진 레킹턴에 있는 대학교 에즈베리 그 대학교에서 하나님 부흥이 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랑 데리고 가서 갔어요. 참여했는데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중에 한 찬양을 인도하는 한 팀의 리더였는지 한 젊은 청년이 나오더니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대학생일 때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에 관한 About the Bible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About God 하나님에 관한 것들은 뭐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대요. 알고 있었는데 부흥회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격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런 고백을 나와서 한다. 에즈베일이 부흥회 갔을 때 그 젊은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이들이 그 부흥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예레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얼마나 떨어져 살아가는지를 성령께서 일루미네이션 조명하시고 비추셔서 그들이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므로 인하여 거기서 통곡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은 지 열흘도 안 된 자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그거는 사람이 야 그렇게 해서 영국으로 꾸며라고 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넘어가셨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공기가 없음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실존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배고파하고 갈망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고백하고 어떤 종교적인 헌신과 희생 그 이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열망하고 배고파하고 예배하러 나아올 때 이 예배는 변화되어질 것이고 더 변화되어질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색의 자신을 계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로 이 회중 가운데 모임 가운데 말씀 선포 가운데 가르침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요.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중심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헌신하는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망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도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아닌 어느 부분이 아닌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열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자기를 죽으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거하시고 보이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뜻과 내 영혼과 내 모든 것으로 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한 몸 기꺼이 희생하며 드리기를 열망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든 것으로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모세가 그렇게 살았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았으며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따랐던 열두 제자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따르기로 결심하는 이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